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저와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기므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그것을
그것을
이름하여
이름하여
복임이라
복임이라
하고
하고
그들이
그들이
거기서
거기서 여호와께
여호와께 제사를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이 먼저요. 오늘 우리 이렇게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사기로 넘어왔습니다. 사사기를 흔히 영웅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악사, 특별히 정말 여호수아가 죽고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그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그러고 또한 이스라엘이 그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살은 정말 그 죄악사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히브리어 제목이 쇼페팀이라고 얘기합니다. 재판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사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재판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구원자, 나아가서는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죽음 이후에 12명의 정말 이스라엘의 고난이 있을 때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것처럼 너희의 옆구리가 되리라 하잖아요. 계속해서 괴롭힘을 받을 때마다 그들을 구원했던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 여호수아 사후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를 사사 시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사 시대를 다른 말로 암흑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을 배반했던 역사들의 반복입니다. 사사기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이 뭐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네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서 아, 이 왕정 시대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저자가 이 말을 계속해서 끼워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신정체제였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사사시대의 말씀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정말 이 말씀보다 더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왕 두기 싫어하고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을 보면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의 나라들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고난을 당하고 압제를 당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합니다. 눈물로 자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사사들을 통하여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사들이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사사들이 죽고 난 뒤에는 다시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지겨운 서클이 계속되는 죄악사가 바로 사사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그럴까요? 사사기를 보면 볼수록 우리의 삶이 보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정말 지겨울 만도 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말 그 은혜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만 한데 여전히 다시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나의 마음대로 사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그렇게 이스라엘의 죄악사지만 사사기의 출발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의 처음 시작은 정복과 승리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해봤는데요. 지도에 보면 이 붉은 부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지파별로 나라를 넓혀가는, 정복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그가 유언한 대로, 그가 부탁한 대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현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행진에, 이 정복의 역사에 제동을 거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에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 전제를 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까? 철병거가 있는 골짜기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철병거가 뭘까요? 최신식 무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막 핵무기 같은 것. 정말 가공할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은 것입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분명히 승리가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불신한 그들은 그 철병거를 가진 최신식 무기를 가진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부터 아니 아브라함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는 승리의 의미, 승리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쟁취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승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 여리고를 기억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이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승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바라보고 인내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는 것. 저 적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이 확인되었음을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 때문입니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이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가 없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처음부터 내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인내하고 여전히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며 순종할 때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할 때 승리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꼭 하는 게 있어요. 적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내 능력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협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좋은 핑계죠. 철병거가 있다는 핑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핑계.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나를 바라보고 그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족속, 세상의 족속들과 살기 시작하는 비극이, 함께 살기 시작하는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기 시작한 유다의 불신은, 어쩌면 이유 있는 불신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보면 19절 유다를 시작하여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27절에 므낫세가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29절 에브라함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30절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1절에 르홉 주민은 쫓아내지 못하고 32절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33절에 납달리는 벳세메스의 주민과 베나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온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우리말 성경에는 쫓아내지 못했다고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그래서 살펴보니까 히브리어 성경과 영어 역본들은 다 19절만 그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다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Did not drive out 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쫓아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했는데도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 삶입니다. 무엇이 자기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 삶이었습니까? 쫓아내지 못했다. 그 뒤에 계속해서 쫓아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족속에게 뭘 시켰다? 노역을 시켰다. 노예로 부린 거예요. 그렇죠? 노예 생활을 200년이 넘도록 한 그들이 이제 노예를 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이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거역했던 분명한 핑계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핑계됐을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 우리는 그 광야 생활을 돌면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농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을 주셨는데 우리가 농사를 짓지 못해서 이 땅을 놀리면 그게 무슨 낭비입니까? 이 사람들 시켜서 여기 사는 사람들, 어려서부터 예전부터 농사지었던 사람들 부려서 정말 이 땅을 개간하고, 그리고 그렇게 정말 비옥한 땅으로 만드는 것, 열매를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일 것입니다. 그게 훨씬 이득이지요. 핑계 없는 불순종은 없습니다. 핑계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함은 없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다 핑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reasonable 한 것처럼 들립니다. 이유가 분명한 것처럼 들려요. 그러나 여전히 불순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 소견에, 내 뜻에 좋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정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시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때 반드시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벌써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더 이상 하나님 그 인격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무엇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그래서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물어야 합니다. 정말이에요. 나 이거 좋은데 나한테 하는 나를 즐겁게 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하다 하시는 일인가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꼭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일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한테 좋은 거, 내가 좋은 거, 나를 고생시키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속마음으로는 자기를 위하는 것이면서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하나님도 생각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기준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삶의 일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예요. 우리가 세워야 할 기준, 우리에게 세워진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우리가 죄를 짓기 위해 당연한 그리고 마땅한 이유가 되는 핑계들을 우리 스스로 계속해서 만들어낼 것이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이유들을 줄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시대가 변했다고, 삶 환경이 변했다고, 그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그러나 누가 시대를 변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상황이 변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배우가 누구입니까?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를 문화라고 얘기하고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 뒤에 사단의 세력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법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를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삶의 두 기준으로 우리는 오늘도 사는 사람들임을,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우리임을,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삶의 기준을 세우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따라 사는, 더욱더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말씀만큼, 이 전쟁에 관한 말씀만큼 요즘 시대에 공격받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냐, 그게 어떻게 자비하신 하나님이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살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발견하게 돼요. 레위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던 죄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성적인 타락이 나옵니다.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심지어 손녀, 외손녀까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레위기 18장 24절부터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더러워지지 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진멸하는 길입니다. 다른 말로 그 모양이라도 피하는 길입니다. 또 다른 말로 조금 다른 삶의 방식이지만 죄를 마주쳤을 때, 죄를 질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최고의 스트레티지가 있습니다. 최고의 방법이 있어요. 뭐죠? 도망가는 겁니다. 그렇죠? 도망하는 거예요. 맞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삶의 방식입니다. 도망치는 것입니다. 죄에서부터 도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진멸하는 것도 도망하는 것도 모두 다 죄와는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과 섞일 수 없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 더러운 것에 자신을 드릴 수 없음을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쫓아 진멸하기는 커녕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죠? 노예를 부리고 편한 일을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손해보는 일이라면 다른 신들을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말한 그 피를 토한 그 유언이 애끓는 외침이 없어지기도 전에 사라지기도 전에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 그 약속이 정말 그 프레시한 기억이 사라지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불순종하고 세상이 세상 사람이 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핑계 없는 불순종이 없듯이 알지 못하고 짓는 죄는 없습니다. 그렇죠? 솔직해져야 우리 스스로 솔직해져야 합니다. 알지 못하고 짓는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 다 알면서 짓는 죄입니다. 알지만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끊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안 하고는 못 빼기는 그 죄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 그렇게 하다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하나님과 관계는 저리로 치워버리고 안 하고는 못 빼기는 그 죄가 무엇입니까? 오늘 사사기를 보며 우리는 그것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관계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찔림이 있어도 온갖 핑계를 대고 정말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아도 온갖 다른 말들을 붙여서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여전히 그 더러움을 쫓아 사는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이 오늘 사사기를 통해 발견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쫓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죄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버리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통해 분명히 배워야 할 것 그것은 죄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정말 그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울었습니다. 제사 드렸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아쉬운 것 그것은 그 뒤에 그들이 삶을 바꾼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가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죄악의 서클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는 배우며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물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셔버리는데도 안 하고는 못 베기는 그 죄가 무엇인지,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여전히 죄라고 말씀하셔도 그것을 거부하고 정말 고집스럽게 짓는 죄는 무엇인지. 사사기를 묵상하는 동안, 아니 오늘 정말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이 시간, 정말 그 죄가 버려지는,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게 못 안 하고는 못 베기는 죄를 잠언 26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버리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서 새 삶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더러운 죄를 쫓아내지 않기에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돼야, 정말 그것을 버려야 우리 주님 앞에 오늘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사사기를 통하여 반드시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 죄악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저에게 충격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기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자, 이렇게 쫓아낼 수 있는데도 쫓아내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쳤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내가 너 변화시켜보려고 무진장 노력했는데, 내가 그렇게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입혔는데 내가 이제 포기했다. 더 이상 너하고는 안 되겠다. 내가 지쳤다. 난 이제 난 사랑만 하려고 했는데 배신만 하는 너한테 내가 이제 치가 떨리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했잖아. 내가 그렇게 너희를 돌봤잖아. 내가 약속한 것, 다른 말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잖아. 그리고 변하지 않을 거잖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잖아. 그러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나는 예수 믿고 얼마나 변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얼마나 변했나.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많이 변하셨습니까? 혹시 실망하는 게 너무 많이 되어서 정말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기 시작했는데 또 실패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내 스스로 절망해버리고, 아 이거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조차 시도도 하지 않게 되어버린 것이 혹시 나 아닙니까? 나 아닙니까? 아 이건 안 돼. 이건 희망고문이야. 정말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거룩한 삶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은 되지를 않아.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적당히 사는 게, 이렇게 타협하며 사는 게, 모두들 그렇게 사는 것 같으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일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하시진 않습니까? 나만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렇죠? 실패하는 나만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배신하는 나만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여전히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 나만 보면 그 말이 정답입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주목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내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사랑하는 정말 절망적인 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사사기 2장이 얘기해 주는 게 그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치실 확률이 0.1%만 되어도, 아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나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나 때문에 그 구원을 취소시킬 확률이 0.1%만 되어도 우리는 거기서 그만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확률조차도, 그 0.1%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내 스스로 실패할 때마다, 내 모습이 너무 형편없어서 내가 봐도 내가 스스로 역겨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잖아.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했잖아. 나는 그렇게 사랑할 거야.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분명한 증거, 그 분명한 약속이 십자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정말 신앙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떠한 면에서 철이 드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망, 죄의 소욕은 죽을 때까지 있을 것입니다. 정말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음란한 마음도, 미워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도, 내 뜻대로 멋대로 하는 것도 그대로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 다릅니까?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내가 너 사랑하는 건 변하지 않을 거잖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정말 십자가에서 목숨을 다해 죄를 미워하시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알기에 욕망은 다 드는데 그 욕망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생각은 있지만 그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철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 점점 그렇게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실패했습니까? 무너져버렸습니까? 안 되는 겁니까? 주님의 사랑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무너지지 않는 사랑, 정말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사랑,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죄악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집중하며 오늘도 그 거룩한 삶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함을 선포하고,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그 사랑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같이 기도합니다. 정말 복음은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합니다. 죄를 지어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죄를 미워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거룩한 삶으로 한 걸음씩 떼어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꾸 나를 집중하게 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그들에게 자기들의 벗은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며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겟세마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실패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바라봅시다. 더 이상 죄는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 내 안에 있는 죄,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게 하는 죄, 하나님 훈련하게 하여 주시고 처리하게 하여 주시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하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정말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정말 하나님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보고 주님의 약속을 벗어나 하나님 정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정말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습이 아닌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십자가에 세워진 주님의 사랑의 증표가 우리를 오늘도 걷게 하게 하여 주시고 좁은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십자가가 모든 죄악을 덮으셨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다고 정말 죄와 타협하고 정말 그것이 정말 어떤 책임을 무마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눈감아 달라고 하는 그런 삶의 잘못된 고백들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나를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걷는 이 발걸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다고 주님의 사랑을 이용해서 정말 내 죄의 눈감음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람의 가치로, 그 자긍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사랑으로 보답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엎드러지나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죄의 소욕은 있으나 그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할 것을 선포합니다. 나를 붙드신 주님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통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